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우리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한 성도의 삶,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쫙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한 복음을 바탕으로 그 복음을 전제로 하고 이제부터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요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을 하냐면 1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서 보면 권한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I ur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한 권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향해서 하는 그런 권면이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의 권고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라는 요구하는 수준까지에 이르는 아주 강한 뜻을 담고 있는 게 이 권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복음의 원리가 무엇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이 무엇이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권고한다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여러분, 실은 다른 것으로 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우리를 권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요 꼭 집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많은 분들은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면 성도들이 스포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은혜를, 하나님의 이 값없는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거성이라고 하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가 썼던 이 로마서 주석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짓거나 눈감아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의로운 행위의 도약판이며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의 도약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도약판을 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우리가 가질 모든 동기요, 아니 어쩌면 유일한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 신앙이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긍정적인 면에서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이 신앙생활도 계속 그렇게 돌아가요. 좀 내 자신을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없어진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것.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신앙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좀 자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그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권한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신앙 성숙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다른 게 절대로 아니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자는요, 남과는 다른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할 때보다 내가 맡을 때 좀 더 잘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혹자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남의 눈을 그렇게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열심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인지 봤더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신앙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고하냐면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동기 여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 다른 신앙의 건전한 동기가 있었다면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누구의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오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들이 선민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가?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종교적인 열심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고 뛰어났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여지없이 수정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내가 좀 더 열심을 품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란 말은 유일하단 뜻이에요. 이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성숙하게 되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비하심. 만약 이것에 지나치거나요, 이것 아닌 것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걸쳐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게 돼 있고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 거예요. 나하고 같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동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주위에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는 것을 중단했다면, 아니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 유일한 동기가 바로 이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뿐이에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무엇을 하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요구하는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종합적으로 뭐냐면 하나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려라. 여러분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지갑을 열어서 드려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시간을 좀 쪼개서 드려라 라고 하든지 이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것 같은데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운 답 같지만 참 의미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을 좋아하세요. 가장 구체적인 얘기가 제2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다르게 오지 않으셨어요. 성 육신에서 오셨습니다. 인카이네이션이라고 하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고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는 그 개념은요 다른 어떤 고등 종교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몸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 아주 팽배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좋은 영을 가두어두는 감옥과 같은 게 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근본적으로 좀 더럽습니다. 타락한 거고 세속적인 거예요. 반면에 영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믿기 힘들고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그것도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그 사상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아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구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인카네이션까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 귀로 듣는 것,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는 그 내용들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로 걸어서 찾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 액션을 취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그냥 추상적인 신비적인 그런 개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고 그것을 오늘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가 찾아가고 하는 그 모든 우리 몸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그러면 몸이 좀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실까요? 건강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참 약한데요. 약을 먹지 않으면 기운을 낼 수 없는데요. 주중에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정말 이 투병 중에 약을 먹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혹은 병원에만 누워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몸에 장애를 가진 지체들도 있어요. 우리 예건이도 있고 우리 예술이도 있고요. 그럼 이런 몸은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연약한 육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고쳐서 만들어 쓰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면 고쳐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연약한 대로 쓰신다라고 한다면 그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병든 육체도, 질병이 있는 육체도, 장애가 있는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제한이 없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주, 나의 이 육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을 빌리시겠으며 하나님이 뭐가 약해서 우리의 재주를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도록 오늘도 길을 활짝 열어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능력 있는 몸으로, 탁월한 몸으로,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에이블맨 아니면 에이블 우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베일러블한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오늘도 원하시는 그때에 그 장소에 가능한 사람들, 어벨러블한 그 사람으로 드려지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찾는 사람은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교육자를 지내면서요, 사역 가운데 참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배워요. 그리고 참 많이 이것을 경험함의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어베일러블하게 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장소에 자꾸 서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막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첫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의 몸을 드려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정말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자신을 계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몸을 드리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뭘 권하고 있냐면, 몸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그 가장 말이 안 되는 모순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산 제물입니다. 말 그대로 제물은 sacrifice예요. 그러니까 killed,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 당연히 죽어 있는데 그 앞에 영어가 뭐가 붙어 있냐면 living이 붙어 있어요. 살아있는 죽은 것. 신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천천히 걸어오는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천천히 빨리 오세요. 그러면 천천히 오라는 얘기인지 빨리 오라는 얘기인지 실은 그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죽어있는데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요 목을 따고 피를 다 뽑습니다. 그 다음 가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냐면 그 정갱이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마디마디마다 다 잘라서 그걸 제단 위에 올리고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바로 그게 제물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진짜 돼지를 잡아본 적이 한번 있어요. 이따만한 돼지를요. 여러분, 살아있는 돼지를 잡는 게 정말 힘듭니다. 돼지를 몇 점이 기절시키고요. 목을 따가지고 숨통을 끊은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 내장들을 다 드러내고요. 그 다음 뭐 하냐면요.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그 돼지 몸 위에다 다 부어요. 왜냐하면 돼지 털을 벗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부은 다음에 돼지 털을 막 벗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돼지 뒷다리가 막 팍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벗기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신경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로 바쳐졌는데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죽은 제물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살아난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죽은 제물이 왜 자꾸 살아날까요? 사도 바울이 이거 도대체 무슨 표현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이것의 의미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좀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안에 진짜 살아나는 게 뭐냐면 바로 죄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성이 막 살아납니다. 내 안에 이 쓴뿌리들이 꿈틀꿈틀 살아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죄악의 유혹 속에서 넘어집니까? 오늘도 쓰러져요. 그래서 죽은 제물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living sacrifice, 이 산 제물을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죽어드렸는데 제물이 되었는데 이게 자꾸 끊임없는 죄악의 유혹과 공격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성이 살아나요. 그런데 살아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자꾸 드려도 살아나니까 그냥 포기할까? 아니면 뱀이 고개를 쳐들듯이 그 죄성이 살아나면 그 죄성을 치고 다시 제물로 죽여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초이스 중에 두 번째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그 일들이 지금 4월 달 됐는데 혹시 계속해서 지키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억들, 뭐를 여러분 결심했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에이, 세워봤자 유혹에 넘어지고 지켜지지도 않는 것, 그럴 바엔 아예 세우지 말자. 혹 이런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열심을 품었다가 여기저기서 평가를 받으면서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요. 에휴, 이제는 이런 일 다시는 안 해 하고 넘어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로 드려졌으면 그래도 드려져야 되는데 자꾸 나의 자존심이 살아나고 이 죄성이 살아나고 자기 중심적인 의가 살아나고 자기 변명이 자꾸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들, 그 죄성들을 쳐서 다시 죽여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못 박혔다는 말이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내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었지만 살아있는 재물이 아닙니까? 그 결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죄성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을 단호하게 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로 오늘도 다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몸을 드리고 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마지막,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냐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NIV를 보면 이 영적 예배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이란 원어의 뜻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바로 logic이에요. 논리적이다, 마땅하다.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reasonable service라고 얘기를 해요. 마땅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고 사는 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올라오는 죄성을 주의 복음의 칼로 찌르고 잘라내서 우리의 그 죄성들을 다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역동적인 삶으로 변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성도의 논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을 가려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넘어서 그 죄악들을 오늘도 죽여 다시 제물로 드려지는 산 제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